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주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가 될수 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간혹 신문에 보면은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고물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옛날에 뭐 보물과도 같은 그런 책을 발견했다거나 또 그림을 발견했다 뭐 그런 그 얘기를 간혹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보물이 이제 고물상에 처박혀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다락 속에 처박아 놓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걸 보면은 보물이라고 해서 항상 그 보물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어떤 보물도 그냥 한낱 보물이죠.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죠. 그냥 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지만은 보물의 가치를 볼줄 아는 사람의 눈에 띄었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보물로서 귀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뭐 이미 눈치챈 분도 있을 것인데,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이 홀로 다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이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과연 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과 그 가치를 알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 어린 양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건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어린 양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는 그리스도는 결코 필요치를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귀한 분의 가치를, 그 귀함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보물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이 없는 보물상의 주인, 그래서 보물인데 그걸 구석에 처박아버리는 그런 보물상의 주인처럼 그 어린 양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다는 그 귀함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석에 갖다가 처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뭐 1억짜리 상감청자, 그게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감청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만약 그것이 1억짜리 상감청자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나 도장이다, 그냥 옛날 그릇이다, 이렇게 아무렇게 다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억짜리라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안다면은 절대 함부로 뭐 주석에 처박아 온다거나 함부로 다루지를 않죠. 애지중지할 것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전에 그 진품명품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 가지고 온 오래된 그 평상 하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감정을 부탁을 해요. 평소에는 집에 마루 위에다 구석에 놔두고 이제 애들이 뛰 놀고 막 장난치고 하는 그런 평상인데 이제 오래된 거니 혹시나 해가지고 감정 받고 결국 보물의 가치를 발견 못합니다.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1억짜리 상담청자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억짜리라고 하는 그 값어치를 보인다면 그 천대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오래된 쓸모없는 도자기로 여기가 깨져도 뭐 괜찮고 이리저리 굴리고 천하고 천하게 함부로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1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밝혀지면은 과연 그걸 누가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그 도자기의 값어치 알아보지만 자기의 무지를 한탄할 것이 아니겠냔 말이죠. 보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드러나면은 모든 건 그 보물을 중심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보물이 상할까 깨질까 보물을 중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복줍니다. 예수님이 되면 집안에 복이 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평생 너희가 원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예수님을 되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솔깃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지야 본전인데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나중에 천당까지 덤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볼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 복준다 뭐 평강이 찾아온다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한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위에 올려있는 세상의 그 무거운 죄를 요한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내 죄가 들어있구나 그걸 요한이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요한의 소개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게로 죄를 짊어지고 한 예수님에게 고개를 바짝 돌리면서 요한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구나 내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겠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알아봐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내 죄 속에서 예수의 피의 가치와 그 귀하다는 것. 그 보배로운 피를 발견하고 주님에게로 나올 수가 있어집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인 주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스스로 나오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예수에게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나올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들은 곧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인됨을 안다는 불가능해요. 물론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일 했을 때 야 이게 죄다 내가 참 나쁜 일 했구나 이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는 그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 이게 바로 그 도둑질이 나쁜 것이다 때리는 게 나쁜 것이다. 이걸 그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죄인이라는 거, 이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온다는 건 내 죄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죄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에게 나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는 내가 나쁘다 이걸 안다고 하지만, 그걸 안다 해가지고 과연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나쁜 일에서 이만큼 내가 좀 착한 일하면 되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신자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 예수에게 나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요, 아무나 예수를 믿어봐라 그럼 구원시켜줄게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얻을 자기 빚을 미리 정해놓고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 줬습니다. 그래놓고는 누구든 믿으면 구원 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누구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분을 향해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일컬을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죄를 하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면서 사실은 다른 걸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여기에 눈을 두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연 내가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신다는 그 예수의 피의 모든 귀함과 보배를 두고 있는 그런 눈이 뜨인 자로서 우리가 지금 주를 찾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허물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뭐 설교 듣고 하면 다 압니다.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허물이 있는 자란 걸 안다면은 그 알미라는 게 내 속에 꼭꼭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금고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안다, 내가 허물인 사람을 안다, 그 안다는 것이 금고에 들어가서 문턱 돌고 닫아 걸고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미 있다면은 그 안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그 속에서 자꾸 뭔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뭔가 안다면 그 알미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누구를 대하든 저 사람과 내가 더 허물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기 허물을 진짜 마음에 두고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을 아는데 남음을 들춰내고 그걸 드러낼 애를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보다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내가 무슨 잘났다고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의 허물들 알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개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앞에서는 참 말들을 잘한단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가 요 앞에 나왔습니다. 죄만 짓고 삽니다. 뭐 이런 말들을 번질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물이 있는 죄인으로 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사람 앞에가 딱 쓰면은 허물이 사라져버려요. 항상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자꾸 사람 앞에 서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진심으로 나의 죄인들을 보지 않고 자기 허물을 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허물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내 속 깊이 깊이 발견하고 예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그런 수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 들어갑니다. 거룩.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는 사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게 성도란 이름이에요.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성도를 뭐라 합니까? 나쁜 말 할 때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거룩함을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쟁이 보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로 받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까지,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까지 구출하시려고 왔던 하나님 백성이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와 맞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 구출하려고 예수의 목숨 하나를 맞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그 성도라는 신분의 귀함과 가치를 세상이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도라는 신분을 어떻게 평가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뭐 관심 둘 것 없죠. 다만 우리들만큼은 이 성도, 신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피로 인해 얻어진 그 신분, 그 신자라는 그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게 참으로 귀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인가, 전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요약을 해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에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자는 자기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사람이 죄인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됨을 알고 그 속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의 가치를 마음 깊이 깨닫는다.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성도,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분이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대가로 맞바꿔가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보배로우신 분이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힘쓸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뒤에 예수님 오기는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 요한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뒤에 오신 분이라 기스미스 나보다 앞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쏭달쏭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먼저 앞섰다. 근데 사실 요한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 우리들입니다. 그래 사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뒤에 오실 분이죠.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근데 또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미 불러냄을 입은 신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보냄받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귀한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한 분으로, 참으로 보배로운 분으로 신자가 대우하고 신자가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남보고 예수를 높이라, 예수를 대우하라, 이 주님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부터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무엇으로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무시를 해버리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 기도하고 뭐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과 고백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했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요한이 말한 겁니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은 내도 나도 알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게 32절부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걸 전에 몰랐는데 알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를 누구든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린 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요한이 뭘 알았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고 그분이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자기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뭘로 세례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거지만은 성령 세례는 사람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되어질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자 나를 보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말한 대로 물세례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 고백하는 행위가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성령으로 세례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게 해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무언가를 담아가지고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뭘 담아가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담아주실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성령에 담아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그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의 전부가 항상 예수님과 연관되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겠는가? 이게 주를 믿는 모습인가? 이것이 예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항상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관 지어가지고 하나라도 주님에게 대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살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뭔가 신자같이 보이고 설교 들을 때만 신자같이 보이고 성경 뭐 기도할 때만 신자같이 보이고 나머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에 전혀 신자다운 그런 어떤 향기라고 하죠. 성경에 그런 냄새 이것을 드러내지를 못한다면 그건 내 쪽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삶이 됐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장차 오실 주님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히 회개하실 거예요. 마치 집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회개하시겠다 이거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살았던 그 종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을 한 달란트 이건 아무것도 아닌 뭐 그 적은 거다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주인이 왔을 때에 누가 어두움에 내어 쫓겠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흐트러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돌이키고 돌이켜야 될 그런 어떤 심각한 긴장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파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파묻었다가 교회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살아갈 때는 믿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방해도 되고 뭔가 끄름직하니까 묻어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걸 드러내야 되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이런 의도로 주를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고 악한 죄인인가 이걸 아는 자에게만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분으로 높여지고 그렇게 대우가 받게 될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주님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분으로 나에게서 높여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높인다고 해서 높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실제로 예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면서 행여 나의 어떤 잘못된 은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답게 성도의 허물과 실수도 우리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입에서 높여질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고 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서 실제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 죄, 내 죄를 짊어지고 하신 그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허물된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벽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뭐가 걱정되는 것이냐면은 허물과 죄 속에서 주님과 뭔가 떨어지면서도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 것, 내가 주님과 떨어지고 있고 내 삶에 주님을 높이고 있지를 못하는 것, 이게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심각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걸 아는 자로서, 그걸 안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비로소 내 눈에 띄울 것입니다. 그때 그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못난 입으로, 허물만 우리 입으로 주님을 많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그 피와 그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죄사하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들고 말을 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 입에서는 참으로 높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무시당하고 있고 뒤로 쳐져 있는 그러한 주님이 아닌가, 이제 우리 속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마음에 두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삶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영광 돌려 감사하며 살기를 힘쓰고 있는 그런 삶인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 속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내 죄 속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보고 그 속에 얻어진 생명의 귀함과 참으로 감사함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